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식 소개됐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56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결의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제47차 미한 안보협의회를 열고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일 중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각국이 이집트로의 항공기 운항 중단과 공항 보안 강화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 항공모함에 승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고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뷰의 서울지구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올해도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해마다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음 상정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 올해로 1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처음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탈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 그리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인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 당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기 시작했는데요.
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권고하는 조항 등 역대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아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도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안은 먼저 북한 당국자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 등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 책임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펼침으로써 인권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가 안보리에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초안은 안보리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초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초안은 그 같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요.
네.
인용을 해보면 공개 처형과 강간, 고문, 자의적 구금, 3대까지 이어지는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운영, 이동과 여행의 자유 제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실종과 납치, 그리고 강제 노동 등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결의안 초안은 북한 당국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네,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유엔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총회 등의 권고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인권침해의 책임자 처벌과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등을 강조했습니다. 초안은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에 나설 것,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대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의안 초안이 다양한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안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북한은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 북한 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한 것이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신속하게 반응한 것 등을 초안은 거론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까?
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지난 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3위원회는 오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 달 둘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 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과 처리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지난 2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두 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결의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평화적이고 안전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핵무기 전면 폐기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156개국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3개국과 17개국에 그쳤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등 51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결의안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계획을 포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게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또 다른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도 찬성 174개국, 반대와 기권 4개국에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73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게 신속하게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2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중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 금지를 규정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두 건을 채택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SCM 소식입니다. 먼저 이 미한 안보협의회 어떤 회의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한 안보협의회 SCM은 지난 1968년부터 해마다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는 미한 두 나라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이 주관을 하는데요.
네.
지난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와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의 납치 사건을 계기로 미한 양국 간의 안보협의회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같은 해 5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 핵심적인 합의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네,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탐지해서 교란하고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 개념의 이행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4D 작전 개념은 유사시 지상밀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까지 모두 타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은 4D의 작전 계획과 연습 계획 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미한 연합사령부의 새로운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한 두 나라는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한국군이 관련 능력을 완전히 갖추면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동맹 간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많은 국가들의 보편적인 안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내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이번 SCM 의제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 전혀 협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 그러니까 현재의 경기도 동두천에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사이버 훈련과 사이버 군사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확정하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한 제47차 미한 안보협의회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서울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3국 정상회담 오랜만에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일, 중, 3국 정상회담은 지난 2008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12년 베이징에서 열린 5차 회담까지 매년 개최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9월 일본이 센가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는 다오위 다오를 국유화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한일 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이 커지면서 3년 반 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정상은 이번 서울회담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3국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중국 리커창 총리,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등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교류 그리고 협력 강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의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했다고 말하고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의 중요성 등을 확인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 중국 세 나라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내년에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돼서 이번 회의에 전향적인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내년 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대해 세 나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전쟁은 인류의 실패고 평화는 인간의 올바른 길이라며 삼국협력체제나 정상회의 체제에 다시 파장이 생기거나 양당 또는 삼자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삼국협력이 중단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제를 정비한 데 대해 경계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3국 정상들의 강조점이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 만남을 정례화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상은 이에 따라 3국협력을 제도화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에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3국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협력 3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3국 정부 간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이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는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난 것을 환영하며 세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공보국장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 나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리도 공보국장은 한중일 세 나라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지역 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며 이는 미국과 지역 내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3국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튿날인 지난 2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정말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열리지 못해 오다가 이번에 3년 5개월여 만에 성사가 됐죠.
네.
이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규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두 정상이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한일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매듭은 완전히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과거사보다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 두 정상의 인식차가 여전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5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들은 지난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들이 계속해서 사죄하도록 운명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돼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사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까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우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이병 열차 안에서 보내드립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소름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3년이라는 시간
That's all it takes for give and take. I mean, you don't need, if you mean to do, like calling up dad, now, I mean, George, here's what you got to do now, and Iraq or something. No, I didn't do that.
And,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자 큰 아들이기도 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는데 아들의 임기 동안 정치적인 조언보다는 아버지로서 격려의 말을 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시 전 대통령의 삶을 다룬 새 전기가 발표되면서 미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함께했던 참모들도 있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2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밀튼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레스콧 부시는 은행가 출신으로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이 지냈고 할아버지 사무엘 부시는 유력한 기업가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유복하게 자랐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살의 나이에 입대했습니다. 해군 장교로 임관한 후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는데 일본에서 공습 임무를 수행하다 대공포에 격추된 후 구사일생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전역 후 명문 예일대에서 학업을 마쳤고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따라 정치에 입문했고 1966년 4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닉슨 정권에서 유엔 주재 대사를 지냈고 중국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외교의 달인이란 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CIA 국장도 지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직에 도전한 건 1980년이었습니다. 당시 공화당 경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패한 후 부통령직에 만족해야 했는데 8년 후인 1989년 결국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4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2001년 아들 부시 대통령이 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부자 대통령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런 부시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에 대해선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행정부를 너무 강경한 방향으로 몰았다고 평가했고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거만한 인물로 아들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더욱 혹평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한 데는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화제 인물, 최근 새 전기를 발표한 미국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 여객기 추락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여객기 추락이 사고인지 아닌지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서방국들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영국 정부가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아직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러시아 여객기에 폭탄이 설치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요. 폭탄에 의한 추락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에 의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여객기 추락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이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것이
네.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쉐이크를 출발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만든 A321 기종의 여객기였는데
네.
이륙한 지 20여 분 후 이미 고고도에 순환고도에 접어든 러시아 여객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 후 속도와 고도가 급강하였고 추락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탑승자 224명 모두 사망한 러시아 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였는데 사망한 승무원과 승객 대부분이 러시아인이었습니다. 3명의 우크라이나인만 포함되어 있었고
네.
승객들은 대부분 이제 이집트에서 휴가를 즐긴 후 토요일 오전에 러시아로 돌아오던 그런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네, 이 서방국들이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뭐 아직 폭탄에 의한 추락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현재 이 추락 항공기, 추락 여객기에 비행 기록 장치도 수거가 됐고 또 잔해들, 또 현지에서 수습된 시신들에 대한 조사를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이 주도가 돼서 벌이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영국, 뭐 독일 등의 전문가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여전히 뭐 추락 원인에 대한 결론은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도의 정황들 그리고 정보 채널 등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들을 볼 때 폭탄이 여객기에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러시아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전히 폭탄에 의해 추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미국과 영국 정보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중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폭탄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도요. 이집트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렉산더 보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은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이집트로 향하는 러시아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폭탄 테러로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추가 테러 가능성에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의 이집트 지부를 주장하는 세력이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후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
이후에 이제 동영상을 공개하긴 했는데 그 동영상의 진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 개입 결정을 비난하면서 여객기 테러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여객기에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국 정보당국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네.
이 영국 정보당국이 시리아와 이집트의 이 ISIL 조직원들 사이에 대규모 통신 내역을 가로챘고 여기에 이륙 직전에 수화물 속에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를 미국 정보당국과 공유를 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런 우려를 밝혔던 거고요.
네.
또 미국도 별도로 이 ISIL 조직원들의 관련 통신 내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러시아나 이집트와는 공유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진 않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와 이집트의 여객기 추락 원인 조사에 협력을 했고요.
네.
구체적인 정보는 아니겠지만 폭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영국 정부가 곧바로 공식 발표를 했고 또 이집트 현지에서 자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네.
이집트 정부는 영국 정부의 조치는 성급한 것이라면서 실망스럽다는 그런 비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집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자국의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네,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집트 경제가 뭐 이집트가 고대 유적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정치 혼란으로 크게 침체가 됐다가
네.
최근에 회복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만약에 이 폭탄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실히 밝혀진다면 더욱더
네.
이제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러시아 여객기가 이륙한 살름 엘셰이크도 유명한 휴양지고요. 당시
네.
탑승객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폭탄 공격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항공사들도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이집트 북부 상공 비행을 중단한 상태라서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각국이 이집트로의 항공기 운항 중단과 공항 보안 강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 항공모함에 승선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이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이제 아시아 지역을 방문을 했죠. 특히 네.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서요. 지난 5일에는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르 루즈벨트에 탑승을 했는데요.
네.
두 장관이 말레이시아 시바에서 미군 수직기창 수송기 오스프리를 타고 30분 정도 남중국해에서 항공을 비행을 했고 항공모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카터 장관이 항공모함을 방문한 계기가 뭔가요?
최근에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최근에 해군 구축함을 인공섬 주변 해역에 보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카트 장관은 미국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보내고 자신이 함정을 직접 방문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굳은 약속, 안보 공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 항공모함에서 지휘관들의 브리핑을 받았고 탑재기 작전 시범도 참관을 했습니다.
네, 예상된 일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네, 이 미국의 조치를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로 다시 한번 규정을 했는데요.
네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그런 도발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까지 접근한 것은 아니었죠?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이요.
네네.
선단을 이뤄서 이제 움직이고
네.
또 워낙 작전 반경이 넓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미군 항공모함이 자국에서 가까운 해역에 나타날 때마다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미군 구축함은 중국이 만든 매립한
네.
인공섬의 12해리 4까지 이제 순찰을 항해를 했었죠.
네. 앞서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에는 이 아세안 회원국 동남아 국가들의 이제 국방장관들이 주축이 되지만
네.
미국과 중국, 호주, 인도, 일본 같은 이 관련국 장관들도 참석을 하면서 과연 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이 됐었습니다. 특히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네.
두 나라 장관들이 다 모이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결국은 이 갈등 때문에 당초에 추진됐던 선언문마저 채택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고요?
네, 사실 이 동남아시아, 이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담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예 남중국해 문제를 선언문에 포함시키는데 반대를 했고요. 미국은
네.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문구를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미국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자 논의가 아니라 개별 당사국 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또 여기에 포함된 대부분 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 다자 논의가 아니라 각 관련 당사국들과 중국과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국제 분쟁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정부의 제소에 따라서 국제재판소가 남중국해 도서 중에 일부에
네.
영유권 문제를 다루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 중국 정부는 권한 남용이다. 앞으로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그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의 논리는 뭔가요?
미국은 뭐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네.
관련국들이 국제법에 따라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는데 하지만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을 하면서 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항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축함을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주변 해역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 항공모함에 승선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이번 5일과 6일 이번 주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안보 현안이 바로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인데요.
네.
이 중국과 베트남도 이 두 나라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관계가 지난해부터 많이 악화된 가운데 이번에 시 주석의 방문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시 주석은 갈등보다는 양국 협력 관계의 발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번 방문에 대해서 양국의 전통적 우정을 공고히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었죠.
중국의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측이 이번에 사회기반 시설 건설을 비롯해서 교통과 뭐 관광, 에너지 여러 분야의 협력 문서에 설명을 했는데
네.
뭐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중국이 앞으로 5년간 베트남의 학교와 병원을 비롯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이 됐고 또 이 베트남 동북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억 달러, 하노이 도시철도 건설에 2억 5천만 달러를 각각 낮은 이자율의 차관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뭐 밝혀진 내용만 이 정도고 더 많은 규모의 이제 협력이 체결이 됐을 겁니다. 이 중국이 사실 이게 영유권 분쟁을 겪고 관계가 악화된 베트남에 이런 대규모 지원을 약속을 하고
네.
관계 개선을 약속을 한 건 이 미국이 최근에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펴면서 또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견제에 나선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특히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네.
이 육상 또 해상에서 이 과거 이제 뭐 서방과 동서양을 연결했던 이 실크로드라는 무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에 이 무역로를 현대적으로 다시 만드는 이 신실크로드 건설 사업. 뭐 1대1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베이징과의 이 베트남과의
네.
이 사회 기반 시설 건설 협력이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번에 중국과 베트남이 여러 가지 협력 문서에 서명을 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이 많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이 베트남 정부가 그래도 남중국해 문제를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베트남에서는요.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시 주석의 방문을 거부하는 그런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로
네.
여전히 중국에 관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이제 베트남의 지도부는 이 시 주석에 대해서 남중국해 관련된 요구를 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응엔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요. 시 주석에게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히고 있고요. 특히 두 정상은 이 공동성명에서 해상 분쟁을 잘 억제하고 관리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은 시 주석 방문 기간 동안에 일본 자위대 함정 자국 해군기지에 대한 기항을 처음으로 허용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고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끼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